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당국자들을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만남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연대 유지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지금은 제재 해제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시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두 나라 협상단은 어제와 오늘 서울에서 11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5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기존 협정은 오는 12월 31일 만료됩니다. 미국은 최대 미화 50억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SMA 틀 안에서 소폭 인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 규정 항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 여기에 훈련 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 반환 20주년을 맞는 마카오를 방문합니다. 시 주석은 도착 연설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인민들은 마카오가 지난 20년간 이룩한 성과와 발전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국 양제를 충실하게 실행하는 데 있어 마카오의 경험과 특징이 가치가 있다면서 함께 협력해 마카오의 미래개발 청사진을 그려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사흘간 마카오에 머물며 주권반환 20주년 기념행사와 제5기 마카오 특별행정국 출범식에 참석하며 특별행정국을 검열할 예정입니다.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마카오는 지난 1999년 12월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하원은 표결에 앞서 6시간 동안 탄핵안을 토론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탄핵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상원이 내년 1월부터 탄핵 심판을 시작합니다. 탄핵안이 상원에서 넘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받는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현재 민주당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력 남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또 의회 방해는 관련 조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제작업체인 피아트 크라이슬러 FCA와 푸조 시트로잉 PSA사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분율 50대 50으로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500억 달러 규모인 이번 합병으로 세계 4위의 자동차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두 회사가 지난해 판매한 자동차 수는 약 870만 대에 달합니다. 합병 기업은 PSA의 카를로스 타바레스가 이끌고 FCA 회장인 존 엘칸이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병된 회사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PSA는 푸조와 시트로잉을 만드는 프랑스 회사며 FCA는 이탈리아 피아트와 미국 크라이슬러사의 연합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오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베이징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 부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일본 방위상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10년 만입니다. 고노 방위상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가 안보와 국방 부분에서 현안이 많다면서 이번 방중에서 이 현안들을 솔직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방위성 관리들은 고노 방위상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두 나라 국방당국 간 하얼라인 개선 문제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얼라인의 해상과 육상에서 두 나라 군이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전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연대 논의를 위해 내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의회가 이른바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담긴 국방 수권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전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과거 미국이 취했던 모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17일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 전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잇따라 발사했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상하기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내다봤습니다. 이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크리스마스 전날이나 당일날 이뤄질지 아니면 새해 이후일지가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북한의 발사가 임박했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최근 몇 주간의 북한의 발언들과 다양한 실험들을 지적하며 실제로 북한의 발언들과 일치하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에 앞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그 같은 움직임에 앞서 발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고정된 발사대에서 쏠지 이동형 차량에서 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주시하고 발사를 감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을 철회하지만 당장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같은 발표를 한 대응과 관련해선 과거 미국이 취했던 모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했을 때 미국의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들이 한국의 전투기들과 연계해 북한 인근에 전개됐었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자신들의 임무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외교적 노력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만남에 응하지 않은 것은 대미 강경 노선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조치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혹은 위성 발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세 실험 혹은 위성 발사를 예상했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1년의 엔진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Given that they've been doing engine tests, they may do a missile test or they may do what they call a satellite launch. I mean, all those are possible.
윤 전 특별대표는 그러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핵실험은 미국,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공격적이고 도발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감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 전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한 것은 이미 대미 강경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VOA에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위협을 최대한으로 높여 힘의 위치에서 협상하길 원하고 있다며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ICBM 시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I think they might even actually test the ICBM over Japan. So they would fire it basically straight into the air and then it would come down, you know, maybe 200 miles.
북한이 일본 동쪽으로부터 200마일 위치에 떨어지는 ICBM 시험을 해 협상을 위한 지렛대를 최대한으로 얻으려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이런 도발적인 행동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핵화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시기로는 크리스마스를 지목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 7월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ICBM급인 화성 14형을 쏜 뒤 선물 보따리라고 밝혔던 전례를 봤을 때 북한이 밝힌 크리스마스 선물은 또 한 번의 ICBM 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ICBM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을 완전히 깨는 것이라며 그보다는 북한이 인공위성이 실린 우주 발사체 시험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mean, the whole objective here by Kim Jong-un is to force Trump to accept the Hanoi proposal. So my guess is that Kim Jong-un is going to try to escalate in a very calculating way.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했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대미 긴장을 계산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했던 핵실험과 ICBM 시험 중단 약속을 깨뜨리기 전에 조심스럽게 대미 긴장 위협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작은 수위의 도발이 될 것이며 새해 신년사 발표 이후 위성 발사라는 큰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혹은 핵실험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을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선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he will actually test a long-range missile at the end of the year or the beginning of January. The first step would be to remove the moratorium rhetorically.
북한이 연말이나 연초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것 같지 않으며 그보다는 긴장 수위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우선 핵실험과 ICBM 시험 유예 조치의 중단을 선언하고 이것이 미국에 어떤 압박을 가하는지 살펴본 뒤 더 긴 사거리의 미사일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에 앞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대화를 촉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North Korean police who are ratcheting up the pressure. So I think at this point, the United States wants to calm the situation down.
조샘윤 전 특별대표는 압박을 고조시키는 쪽은 북한이라며 미국은 현 상황을 진전시키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17년에 화염과 분노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만일 북한이 ICBM 시험을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에 대북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were very clear that at a minimum they would go back to the maximum pressure essentially tactics from 2017 or early 2018.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최소한 2017년과 2018년 초기에 보였던 최대 압박 전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는 더 강한 대북 제재와 제재 이행을 의미한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당국자들과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만남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연대 유지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지금은 제재 해제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중국 방문에 대해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일 중국을 방문하는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베이징에서 러자 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책임연구위원은 비건 대표의 이번 방중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건 미중 두 나라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미중 양국이 북한 도발에 대한 서로의 속내와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이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들어야죠. 정말로 북한이 도발 쪽으로 갈 것인지 그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너네들 입장은 뭐냐를 들어야 되는 거고 둘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how to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거죠. 서로가 어느 부분에서 필요가 맞아떨어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도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서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묵인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대북 압박으로 가고 그다음에 안보리 제재로 갈 것인가. 이게 중국으로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박 연구위원은 김정은 방중 이후 어렵게 회복된 북중 관계가 정상 궤도에 들어선 현 상황에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중국은 미북 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 교수는 비건 대표의 방중이 제재의 구멍을 막기 위한 외교 활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제재를 완화하라는 거 아닙니까? 제재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렇게 위기감이 높여지고 있다는 식의 역설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쪽에서는 지금 단도를 해놔야 되겠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제재를 훨씬 더 강화할 거고 그때는 그거를 북한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틀을 지금 만들어서 북한에게 도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금 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 제재를 강화할 것이란 메시지를 중국을 통해 내보내려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의도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하는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뒤따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입니다.
결국 레드라인이 ICBM이니까 ICBM을 하지 않는 선에 대한 요청을 하겠죠. 근데 제재 부분은 그거는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근데 ICBM은 중국도 북한이 레드라인 넘지 않는 거는 중국도 바라는 바이니까 그거는 충분히 협력할 수 있죠. 같은 생각이죠. ICBM에 대해서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는 미중 간 협력이 북한에 보이지 않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외교적인 협조를 구하는 모양새지만 미국도 함부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걸 중국이 밝힌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 모두 협상판이 파국으로 치닫는 걸 원치 않는 만큼 중국이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으로 파국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둘 다 싸워서 코피 터지지 않는다면 중국으로서 할 일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둘이 대화가 안 되는데 강대강으로 파국으로 가긴 싫다는 것을 중국이 알아차렸다면 중재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미 간의 양자로서 긴장이 고조될 때는 젓가락을 하나 더 놓아서 긴장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외교 전공법이죠.
김 교수는 이 같은 역할을 사실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며 북한이 한국 측 가치를 낮게 떨어뜨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역할에 존재 가치가 없으니 비건 대표가 중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광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와 6자회담 부활 등이 담긴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며 미북 간 대화를 유지해 긴장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답 대신 남북 철도와 도입했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18일 철도 도로 협력은 사전에 대북 제재 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지금은 미북 간 대화 재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북미 간 대화 재개 또 이 대화의 진전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은 남북 간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사이 대북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길은 미국과의 외교적 대화에서 탈피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자고 제안하고 나선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partly that they felt left out.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배제해 온 데 대한 불만과 그런 미국의 대화가 현재 어떤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China and Russia do have an interest.
힐 전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이해관계가 있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경쟁 구도가 생겼다고 진단했습니다.
It falls into a broader policy of kind of making
이런 상황은 국제 정세로부터 미국 스스로 멀어지게 만들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광범위한 정책에 부합한다고 힐 전 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책국장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북 협상이 부진한 이유가 북한보다 미국에 있다고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And what Russia and China are demonstrating.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와 안전 보장과 관련해 미국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중국과 러시아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미국에 있어서 곤란한 징후라고 자누지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연말 시한 이후 공언한 새로운 길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뿐 아니라 외교 노선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 추구하던 외교 노선을 중단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But I think that when they talk about a new direction,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이웃나라가 에너지와 무역, 투자 부문에서 북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순윤 스팀슨 센터 동아시아 중국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무력 도발이 아닌 외교 노선을 걷게 하기 위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현 대북 정책을 견제하고자 하는 두 나라 고유의 갈망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자 하는 제안이 미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제안한 건 미국 협상이 실패할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대화와 외교를 이어가려는 뜻이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현 접근 방식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외교에서 보여준 미국의 리더십이 약해진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협상에서 미국의 주도권의 틈새가 보였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unless we see, you know, evidence of specific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어떻게 밟아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만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 정권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미국에 소통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지금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김연경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동창리 발사장에서 실시한 시험을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섣부른 결론은 이르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박정천 총참모장은 지난 14일 실시한 서해 위성발사장의 중대한 시험과 관련해 미국의 핵 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16일 VOA에 새로운 전략무기는 고체 연료 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의미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ad very good success with solid fuel thus far. At all the new short range.
북한은 올 들어 선보인 단거리 미사일들을 포함해 북극성으로 불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또 이를 지상 발사형으로 개조한 KN-15형 등 모두 고체 연료 발사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중단거리 미사일의 고체 연료용 엔진 기술 축적이 고체 연료용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개발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액체 연료용 미사일보다 발사 속도가 빠른 전략적 이점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고체 연료 전원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부분 궤도 폭격 체계의 연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other possibility is FOBs, the 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부분 궤도 폭격 체계는 일단 저고도로 발사한 뒤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 궤도 이동용 역추진 로켓을 이용해 목표를 향해 강화 공격하는 방식으로 옛 소련이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발표한 7분이라는 시간은 발사 첫 단계 엔진 실험으로는 상당히 길다며 재진입체 실험 외에 부분 궤도 폭격 체계 또는 다탄두 미사일 등 다음 단계 비행 실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미 본토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알래스카 등 북극을 향해 쏘는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배치된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언급한 무기가 남극 쪽에서 강화하는 부분 궤도 폭격 체계일 경우 사실상 대응 가능한 조기 경보 체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t much in terms of the U.S. early warning architecture. The United States does not is not oriented itself.
그러나 윌리엄스 부국장은 부분궤도 폭격체계 기술은 북한으로선 아직 어려운 분야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추진체 고도화에 좀 더 무게를 둔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동창리 시험이 2017년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했을 당시 자체 엔진 개발에 회의적이었던 미사일 전문가들의 분석을 의식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key is a lot of people speculated that in 2017 the missile engines that they used were ones they had purchased, not ones.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상당한 양의 ICBM 이동형 차량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 deal with that North Korea has already fielded a significant number of ICBM.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실험은 자체 엔진 개발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전략군으로서 대량 생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한 움직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현재 알려진 것만으로는 북한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 또 향후 어떤 다른 무기체계 개발에 적용할지 예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실험이 엔진 실험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7분이라는 시간은 고체 연료 실험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아예 다른 성격의 실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But they didn't explicitly say that they tested an engine for 7 minutes. So perhaps we are just speculating right now into the wrong direction.
실러 박사는 특히 이번 실험으로 과거 화성 15형의 자체 엔진 개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미 성공한 액체 연료 기반 엔진이었다면 왜 또다시 실험을 했는지 그 동기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의회가 이른바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담긴 새 국방 수권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의회가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이 7,38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17일 본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국방정책을 담은 이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8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도 지난주 이 법안을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진 이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에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약 3개월간의 치열한 조정 협상 끝에 지난 9일 국방수권 법안 단일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올해 국방수권 법안은 대북 제재 강화부터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까지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주요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최종 안에 포함된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 법안은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중국 대형은행을 겨냥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대북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 제재를 추가 적용하도록 하는 조치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대리 지불 계좌 혹은 차명 계좌 개설 제한과 같은 제재 조치가 포함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따 원비어 법안 또는 브링크 액트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미국과 북한 이란에 대한 통합 제재법에 이어 의회가 통과시킨 세 번째 대북 제재 법안입니다. 의회는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서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전쟁을 끝내는 확실한 조치에 기초한 신뢰할 만한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협상에 어긋나는 북한의 지속되는 행동은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약속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9회 12,000명보다 증가한 규모입니다.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국방장관이 의회에 이런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종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회계감사원장이 내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3월 1일까지 미군 주둔에 가는 한국, 일본의 직간접적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상하원 조정위원들은 최종 심사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은 직간접적 분담 등을 통해 공동안보에 상당히 기여했다며 일본 한국과의 다가오는 새 SMA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3자와 한일 양자 간 안보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미한일 정보공유협정은 영내 안보의 핵심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 인식조항을 최종안에 포함시켰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러시아가 올해 초 7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를 추가로 송환한 내용이 담긴 국제기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은행 계좌에 예치돼 있던 3만 5천여 달러도 러시아 금융당국에 의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송환을 비롯한 대북 금융제재 이행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17일 공개한 러시아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몇 년간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는 3만 명 이상이었지만 올해 3월 현재 4천 명 미만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올해 3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 중간 보고서에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 적법한 노동 허가를 지닌 북한 국적자가 3만 23만 명에서 1만 1,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러시아는 지난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 2만여 명을 송환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최소 7,500명을 추가로 돌려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남아있는 4천 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송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달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러시아 정부가 북한 외교관들의 자금을 동결한 사실도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금융당국은 2017년 8월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한장수가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직후 그의 은행 계좌 3개를 동결했습니다. 이들 계좌에는 220만 루블, 미화 약 3만 5천 달러가 예치돼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한장수가 올해 2월 20일 동결된 계좌에 접근하려 했지만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외무부는 한장수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해당 계좌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지만 이를 승인받지 못해 현재 이 금액이 여전히 동결된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장수는 여전히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근무 중입니다. 그 밖에 러시아는 각 금융기관들의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지침을 자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 외교관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한 개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지침이 2017년 5월 각 금융기관들에 전파됐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 외교관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된다는 각국의 보고가 잇따르자 2016년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공관과 외교관이 은행 계좌를 한 개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대북 금융 제재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항목에서 대부분 준수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과거 대북 제재를 총괄했던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주장했습니다. 제재를 통해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내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데이비드 코언 전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16일 미국이 현재 이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s sanctions policy is dead in the water.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를 총괄했던 코언 전 차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에서 미국의 제재와 억지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BOA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코언 전 차관은 미국의 다양한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을 비핵화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re we are today is, you know, we have a whole raf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호원 전 차관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대북 제재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At the beginning of this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I think was doing actually quite a good job.
2017년 가을 도입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방안을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한 건 적절했다는 겁니다.
One was it was significantly enhancing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엄중한 사안에 대해 적용돼야 하며 북한의 핵 개발은 그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코원 전 차관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제대로 참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to secondary sanctions, the administration was focusing a good deal of energy on getting China.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도 어느 정도 대북 압박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그동안 북한에 대해 키워온 압박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n the Singapore summit came and the president squandered.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이 이제 없어졌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성공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코원 전 차관은 북한의 사례는 제재가 정책 자체가 아니라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what the North Korea example demonstrates is that sanctions are not a policy.
정책이 짜임새가 없으면 제재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재의 근본적인 개념은 강압이며 적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선 제재를 통해 신호를 제대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fundamental idea behind sanctions is coercion. It is to
호원 전 차관은 제재를 이행하는 데는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f you're not sending a consistent message.
호원 전 차관은 제재를 통해 보내는 신호가 일관성 없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유엔 총회가 오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16년 이후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17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만큼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코트니 램노프 경제사회이사회 대표대행은 지난달 14일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다시 한번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must stop and that those responsible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작성했고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불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BOA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 등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전 세계 22개 나라에서 활동하는 67개 단체와 10명의 국제인사들이 한국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의 침묵과 관망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더 부추기고 진정한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연맹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휴먼 라이츠 워치 등 3대 국제인권단체를 포함해 전 세계 300여 개 단체를 대변하는 67개 비정부기구,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인사 10명이 16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최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고 지난달 북한 어민 2명을 정당한 절차 없이 북송한 데 대해 우려와 평화 등을 이유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전략은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겠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어 범죄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화와 인권 문제 비판은 상충하지 않으며 대화나 문화 교류, 개발 사업 증진만으론 인권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겁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는 오랫동안 인권 탄압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너무 늦기 전에 인권 개선을 방해하는 정책을 재고해 뒤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평화 정착과 남북협력 증진을 위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모든 공적 논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잘못된 가설이 걱정스럽고 이런 접근은 최악의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북한 수뇌부를 더욱 담대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유엔 총회 공동제안국 불참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 등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VOA에 인권과 관련해 제재와 압박은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실효적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 서한에 동참한 세계 기독교연대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VOA에 그런 입장에 국제인권사회가 상당히 우려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at's quite concerning. If you have engagement instead of pressure, I think that's not effective. You need to have both and combine the two and have a
제재와 압박 그 자체는 해법이 될 수 없고 자신과 단체들도 문재인 정부의 대화 노력을 지지하지만 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 대신 관여만 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로저스 팀장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유엔 안보리가 2014년에서 17년까지 4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한 건 이 문제가 영내 평화, 안보와 깊이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억압적인 인권 상황을 대응할 때만이 한반도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가 2년 연속 이 논의를 포기한 건 잘못된 결정이며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과 관망은 인권 탄압을 부추기는 결과만 나을 뿐이란 주장입니다. 소환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 가지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어민 송환과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 공개,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이 총회에서 통과되기 전 한국이 공동 제안국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안보리 논의는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탄압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란 점을 강조하고 안보리의 지속적 침묵에 한국 정부가 실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은 또 북한 정권이 인권에 대한 비판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 정권의 협박에 굴복해서 침묵하는 건 인권 상황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에 보낼 때만 북한 인권 상황의 장기적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한에 동참한 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100개 나라 184개 단체로 구성된 세계인권연맹 등 수많은 단체가 서한에 참여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가볍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제 인권 보호 단체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려가 될 만한 사건이 한두 번 정도만이었으면 이러한 대규모의 반응이 보이진 않았을 텐데요. 그만큼 세계 곳곳에 있는 인권 비정부 기관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도 방향을 좀 바꿔놔야 될 것 같고.
세계 기독교연대의 로저스 팀장은 한반도 평화를 북한 주민들의 존엄과 복지가 아닌 비핵화 입장으로만 본다면 압제와 반인도적 범죄는 지속되고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알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always think that peace and justice go hand in hand, and truth and reconciliation also go hand in hand, and there cannot be real peace without some form of justice, and there cannot be
평화와 정의, 진실과 화해는 함께 가야 하는 것으로 정의의 형태 없이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고 북한 주민들에게 지난 수십 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화해도 있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공개 소환은 67개 비정부 기구 외에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이양희 유엔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 마르스피 다르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 네팔과 벨라루스, 필리핀 인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18일 오전 현재 이번 소환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예, 지난 2001년부터 북한 장애인들을 지원해온 단체가 대북 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구호단체들이 대북 제재로 활동이 어렵다면서 북한에서 잇따라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구호단체 휴메니티 앤 인클루전이 북한 활동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소식통들이 VOA에 전했습니다. 핸디캡 인터내셔널로 더 잘 알려진 이 단체는 지난해 1월 휴메니티 앤 인클루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단체는 2001년부터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협력해 북한 내 장애인 지원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함흥교정기구 공장에서 플라스틱 정형기구 생산을 지원했으며 함흥정형외과병원, 덕천탄광병원, 강원도 통천 시중호 요양소 등에서 설비 개선과 장비 지원, 보건요원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원산농아학교를 비롯한 북한 내 6개 장애인 특수학교의 교육도 지원했습니다. 휴메니티 앤 인클루전의 북한 철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단체 미국 지부는 17일 북한 철수와 관련해 확인을 요청하는 VOA에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구호단체들은 지난 몇 년간 대북 제재로 인해 활동이 어렵다며 잇따라 북한 사업을 접고 있습니다. 영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이 2017년 11월 자금 유입 경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활동 장애를 이유로 북한에서 철수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1996년부터 21년간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과 위생 증진 사업을 벌였습니다. 올해 6월에는 핀란드의 민간단체 핀란드 개발협력기구가 21년간 진행해온 북한 지원 활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국제금융체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조치로 인해 활동이 불가능해졌다고 대북 지원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이 중단돼 유감이라며 활동 중단의 구체적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미 북한위원회는 앞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제구호단체들의 연이은 북한 철수와 관련해 앞으로도 다른 단체들이 북한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사량 등 기상 조건이 좋았던 데다가 여름철 태풍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았던 것이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이 16일 2019년 북한 식량 작물 생산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지역의 기상과 병충해, 비료 수급 상황과 위성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올해 생산된 식량 작물을 총 464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55만 톤보다 9만 톤, 2% 정도 늘어난 양입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 WFP는 10월 국가보고서에서 북한 내 가뭄이 올해 식량 생산량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북한의 올해 작황은 구체적으로는 쌀이 224만 톤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생산량 증가 비율 역시 1.8%로 쌀이 작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벼가 자라는 기간인 5월에서 9월 사이, 특히 8월에 일사량과 온도 조건이 좋았던 것이 쌀 생산이 늘어난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옥수수 생산량은 152만 톤으로 4월에서 7월 사이 이어진 가뭄 탓에 평년보다 생산 증가폭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지난해보다 2만 톤, 1.3% 정도 늘어난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추정했습니다. 감자로 대표되는 서류 생산량은 봄철 가뭄의 영향에도 여름철 날씨가 생육 조건과 맞아떨어지면서 지난해보다 3만 톤, 5.6% 정도 늘었습니다. 다만 두류의 경우 생육 초기의 가뭄과 지난 9월 태풍 링링의 영향 탓에 맹류, 잡곡과 함께 지난해와 비슷한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추정했습니다. 농촌진흥청 분석에 따르면 올해 북한 평균 기온은 지난해보다 0.9도 높았으며 작물의 생육기간인 5월에서 9월 사이의 일사량 역시 지난해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강수량은 567.8mm로 지난해보다 260.3mm 적었으며 태풍 피해도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일사량이 2019년도 전체 작황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농촌진흥청은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정권의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의 정부 주도 해킹 조직과 민간 사이버 범죄 조직과의 협력을 더욱 넓힐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금융기관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에 랜섬웨어를 통한
미국의 컴퓨터 정보기기 제조업체 IBM사의 사이버 보안연구소 IBM X-Force는 17일 발표한 2020 사이버 안보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 재정적 이득을 얻기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11개 사이버 보안 전망 중 6번째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목하고 북한이 내년에는 더 많은 나라의 정부사나 해킹 조직 등 사이버 범죄 조직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모르 캐셈 IBM 수석 보안 고문은 2017년 북한의 워너크라이 공격처럼 적성 국가의 이익과 이를 위한 재정적 동기가 결합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결합이 2020년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해킹 조직과 민간 사이버 범죄 조직의 협력 정황은 최근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정보기술 보안업체 센티넬1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트릭봇으로 불리는 자금 탈취 목적의 악성 코드를 운영하는 동유럽의 사이버 범죄 조직과 공조해 해킹 피해자의 정보와 계정에 접근해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황은 북한의 정부 주도 해킹 조직이 자체 해킹 도구를 개발하는 대신 민간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센티넬1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사이버 범죄와 국가 주도 사이버 범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반도 문제를 취재했던 뉴욕타임스 신문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역량이 머자나 핵 문제만큼 심각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생어 기자는 해킹은 핵과 달리 날마다 공격이 가능하고 실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미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사만사 레비치 씨도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미국에 실질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In 2005, 6, 7 and we started 8, we started putting more and more pressure on North Korea's economy. We never considered
한편 IBM 사이버 보안 연구소는 2020 사이버 안보 전망에서 자금 탈취를 노리는 해킹 조직들의 범죄 양상이 바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기관을 직접 해킹하거나 현금 인출기를 공격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2017년 북한의 워너크라이 공격처럼 랜섬웨어를 통한 현금 탈취로 진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연구소 측은 북한이 영국 전역의 병원 컴퓨터와 의료기기를 랜섬웨어로 감염시킨 뒤 이를 푸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던 워너크라이 공격처럼 랜섬웨어 공격 양식은 익명화와 자금 세탁이 더 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2019년 한 해 미국의 100개 이상 도시에서 정부와 주요 산업시설들이 랜섬웨어 해킹 피해를 입었고 복구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 범죄 전문가인 비탈리 크레메즈 센티넬랩스 수석연구원은 VOA에 북한과 러시아의 해킹 조직이 랜섬웨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으며 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ransomware operation basically very very damaging across the country. So victims actually pay them to essentially whenever they hold their data hostage because of the ransomware.
연구소는 또 인공지능 비서 등 인공지능 분야를 활용한 서비스가 생활 깊숙이 보급되면서 내년에는 이 분야에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와 지구촌 오늘에 이어서 미국 대학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남부의 명문 라이스 대학입니다.
역사 속 오늘 1865년 12월 18일 노예제 폐지를 명시한 미국의 수정 헌법 제13조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미국에 살고 있던 40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해방됩니다. 수정 헌법 13조는 미국 안 또는 미국의 법이 미치는 어떠한 장소에서든 노예제도 비자발적인 예속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시작된 것은 16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배 아래에 있던 미국 버지니아주에 아프리카 노예들이 실려왔습니다. 노예들은 고된 육체 노동과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부터 미국 북부주에서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업에 의존하고 있던 남부주들은 노예 제도 폐지에 반대하게 되고 이런 남부와 북부의 갈등은 1861년 남북전쟁으로 이어집니다. 4년여에 걸쳐 지속된 남북전쟁 결과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북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1865년 12월 18일 제13차 헌법 개정을 통해 노예제를 공식 폐지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1819년 12월 18일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이 그루지아에서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스탈린은 20대 초반 혁명가로 활동하다가 1917년 2월 혁명 당시 레닌, 트로츠키와 함께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이후 1922년 러시아 공산당 초대 서기장에 취임한 스탈린은 2년 뒤 소비에트 연방의 초대 수상이었던 레닌이 사망하자 라이벌이었던 트로츠키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권력을 장악한 후 스탈린은 피해 숙청을 감행합니다. 34년부터 38년 사이 이른바 대숙청 기간 동안 희생된 사람은 약 2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탈린은 자신을 신격화해 빛나는 태양, 삶의 지주로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1953년 3월 방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뇌출혈 가능성이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지는 못합니다. 대숙청 기간 행동대장이었던 신복 라브렌티 베리아에게 암살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스탈린의 독재 시대는 이렇게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